고린도전서 31번 메시지 건축을 위한 변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은 먹이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심는 것과 물 주는 것과 자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3장 9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농장과 하나님의 건축으로 언급합니다. 농장은 분명히 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건축은 생명의 결과입니다. 물론 물질적인 건축은 생명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 언급된 영적인 건축은 생명과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건축에 대하여 고린도전서에서뿐만 아니라 또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은 고린도전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은 전적으로 생명 안에서의 건축이요 생명의 건축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축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이기 때문입니다. 농장과 건축. 겉으로 볼 때 농장과 건축 사이에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르면 농장은 생명의 문제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은 생명이 없는 물질들의 구성체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농장과 건축이라는 표현들 사이에는 합당한 연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건축이 생명의 건축이요 생명 안에서의 건축임을 깨닫는다면 농장과 건축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와 놀라운 연결이 있음을 볼 것입니다. 농장에서 산출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농장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농장에서 자란 산출물은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농장에서 자란 산출물이 건축을 위한 것이면은 틀림없지만 곧 바로 건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 그것은 성도들에게 먹혀지고 소화되고 동화되어지기 위해 식당인 교회로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농장에서 자란 것은 성도들에 의하여 소화되고 결국에는 심지어 성도들이 됩니다. 농장은 단지 채소, 즉 식물의 생명을 산출할 뿐 아니라 또한 가축, 곧 동물의 생명도 산출합니다.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모두가 식당인 교회에서 우리에 의해 먹혀져야 합니다. 바울은 3장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마실 우유를 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우유는 식물의 생명과 동물의 생명 둘 다에서 나온 산출품입니다. 그것은 풀을 먹은 소에 의해서 산출된 것입니다. 우유는 동물의 생명과 함께한 식물의 생명의 연합의 산물입니다. 이 두 생명들의 연합은 또한 고기를 산출합니다. 동물의 생명이 없이 우리는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의 생명 없이 우리는 또한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은 그들의 음식을 풀에서 얻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축들은 식물의 생명을 먹고 그 다음 우리를 위한 우유와 고기를 산출합니다. 내가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우유와 고기가 모두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의 상징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합니다. 떡은 원래 식물의 생명에서 나온 밀가루로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라고 하시면서 그의 살을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바는 이 떡이 단지 식물의 생명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물의 생명, 즉 살, 떡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가 식물의 생명인지 동물의 생명인지를 말하기란 어렵습니다. 이 떡은 두 생명 모두의 산출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서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건축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무언가 먹을 것을 산출하기 위한 농장이며 그 다음 농장에서 산출된 것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건축되어집니다. 신진대사의 과정.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신진대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과정을 변화라고 부릅니다. 변화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변화는 전적으로 신진대사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면 얼마 후에 그 음식은 소화되고 동화됩니다. 결국 소화되고 동화된 음식은 우리의 체질이 됩니다. 이것이 신진대사, 즉 변화입니다. 7파운드의 유아가 170파운드나 되는 장성한 사람으로 자라려면 반드시 규칙적인 식사와 정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점차적으로 그 음식은 유아에 의해 섭취되어 그를 자라게 합니다. 결국 오랜 기간의 신진대사의 과정의 결과로 그 아이는 장성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장성한 사람으로서 그는 그가 먹고 소화하고 동화된 모든 음식물의 산출물이요 구성체입니다. 이러한 예가 영적인 신진대사의 과정입니다. 농장에서 자란 산출물은 우리에 의해 먹혀지고 소화됩니다. 결국 신진대사의 과정을 통하여 이 음식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재료가 되도록 우리를 공급하고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자라기 위한 농장입니다. 농장에서 자란 산물들의 모든 항목이 그리스도입니다. 농장의 산물은 그리스도의 많은 다른 항목들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유요, 채소요, 고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자라게 하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먹습니다. 결국 소화와 동화와 신진대사를 통하여 그리스도는 우리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때 우리는 건축을 위한 합당한 재료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바울의 글은 매 항목마다 서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는 먹이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계속 심는 것과 물 주는 것을 언급하며 그 다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어서 그는 9절에서 우리가 농장이요 건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농장은 건축이 됩니다. 유일한 기초 위에 건축함.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직접적이고도 명백하게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와 같이 기초를 놓으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놓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자가 없으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은 그가 이미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놓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오직 하나의 기초가 있으며 우리는 다른 것을 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것에 속했다거나 어떤 일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교회 생활을 위하여 어떤 지방을 선택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더하여 또 다른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또 다른 기초를 놓는 대신에 우리는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많은 다른 기초들이 있지만 사실상 이미 놓여진 기초 위에 있는 건축은 없습니다. 주의 회복은 전혀 달라야 합니다. 회복 안에서 우리는 결코 또 다른 기초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만 1900여 년 전에 놓여진 기초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 가운데서 주님이 이 유일한 기초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우리는 중국에서 유일한 기초이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교파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자신 외에 어떤 다른 기초를 가질 수 없음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되었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여졌습니다. 지금 유일한 기초는 놓여졌고 우리는 그 위에 건축해야 합니다. 3장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건축하기를 조심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보통 그 방법을 의미하지 사용하는 재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재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무엇으로 건축하느냐 라고 말하지 어떻게 건축하느냐 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두 가지는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초 위에 어떻게 건축하느냐는 우리가 무엇으로 건축하느냐와 같은 것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성경에 따르면 건축에 사용되는 재료가 우리가 건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전형적인 생각에 따르면 재료가 한 가지 것이요, 방법은 또 다른 것입니다. 재료는 물질을 말하지만 방법은 솜씨나 기술을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물질이 기술이요, 재료가 방법입니다. 사실상 성경은 솜씨나 기술에는 거의 주의하지 않지만 재료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입니다. 바울의 염려는 우리가 교회를 건축하는 방법이나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건축하는 데 사용하는 재료입니다. 건축의 두 가지 방법. 12절에서 바울은 건축의 두 가지 방법을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기초 위에 건축하면 첫 번째 방법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건축 재료를 봅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광물질이고 나무와 풀과 짚은 식물의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회복 안에 있는 우리들은 모두 건축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건축하는가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와 풀과 짚으로 건축하고 있습니까? 3장 12절에 있는 바울의 말은 장로들과 동역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각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구절은 우리 모두를 위해 의도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저에게도 적용됩니다. 교회 건축에서 우리 자신들은 재료로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건축재료인 이상 우리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재료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무입니까? 금입니까? 은입니까? 풀입니까? 보석입니까? 집입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우리는 변화의 과정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나무와 금, 풀과 은, 집과 보석 모두 다입니다. 곤충의 세계를 예로 사용한다면 우리 자신을 나비가 되는 과정에 있는 고치 안에 유충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여전히 유충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나비가 되고 있다는 표시가 있습니다. 변화의 과정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변화의 과정, 즉 변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옮겨붐과 변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하니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주목하고 변화되기 위해 우리에게는 수건을 벗은 얼굴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수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체험적으로 말해서 수건은 일종의 절연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매우 가깝다 할지라도 우리가 수건에 의해 절연되어 있다면 그분은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주입하실 수 없습니다. 절연이란 말은 전기에 관련해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떤 것을 절연하는 것은 전기의 충전을 받지 못하도록 그것을 덮는 것입니다. 심지어 얇은 종이 한 장도 절연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전기 제품이 정상이고 방 안에 전기가 설비되었더라도 만약 전선이 절연체로 차단되어 있다면 전력은 그 전기 제품 안으로 전달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어떠함을 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 이들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하고 주님과 함께 행하면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어떤 수건 아래 있으며 이 수건이 그들을 주님의 옮겨 부으심으로부터 차단시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어떤 수건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수건을 벗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주목하고 반사하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수건이 없이 곧바로 주님을 주목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옮겨 부으심을 체험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전기로 주입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먹는 것과 주님으로 옮겨 부어지는 것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상 주 예수를 먹는 것은 그분으로 하여금 옮겨 부어줌의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 가운데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따르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전적으로 영적인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는 합당하게 묘사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운유법을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먹이는 것, 우유, 마시는 것, 단단한 음식 등의 단어들은 운유인 것입니다. 주 예수님도 그의 가르침에서 은유와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주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그분이 주는 떡이 곧 그의 살이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를 먹는 것은 그분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요.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더하시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은 영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거듭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년간 많은 종류의 식료품들을 먹었지만 여전히 오늘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으로 음식을 섭취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는 엄교 부음이 일어납니다. 먹는 것과 엄교 부음에 의해 그리스도는 우리 존재 안으로 더해집니다. 먹는 것은 변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음식이 먹혀지고 소화되고 동화될 때 새로운 내용물이 우리의 존재 안으로 더해져 옛 내용물을 대체하고 배출시킵니다. 이것이 변화에 관한 신진대사의 과정입니다. 먹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신진대사의 변화를 산출하기 위해 새 내용물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고 옛 내용물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이 필수적인 문제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소홀히 되어 왔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얼굴이 매우 창백하다고 합시다. 그가 안색을 바꾸기 위해 화장을 하는 것과 합당한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의 결과로 그의 안색이 바꾸어지는 것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장의사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장의사는 죽은 사람의 얼굴에 화장을 하는데 이는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 안에서의 어떤 신진대사의 변화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우리는 영적인 화장으로 우리 자신의 안색을 바꾸려고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주님을 먹어야 합니다. 바울의 일은 장의사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에게 화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는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는 만일 그들이 합당하게 먹고 마신다면 그들이 변화되고 건강한 영적인 안색을 갖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 사역자들과 매우 달랐습니다. 많은 이들이 장의사의 일을 수행하는 데 반하여 바울은 그리스도로 성도들을 먹였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는 사람들이 화장품을 사는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되며 주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주님의 식당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는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형상을 담게 하며 그분의 나타남과 그분의 표현이 되게 합니다. 주님의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심은 어린아이들의 장난감 안에 전달되는 전류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장난감들이 전기로 힘을 얻을 때 그것들은 움직이고 뛰고 심지어 춤을 춥니다. 우리는 전기에 의해 힘을 얻은 그런 장난감들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옮겨 부어질 때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심지어 뛰어오르거나 공중을 나는 것처럼 느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옮겨 부어짐의 생활로서 주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계속 주입하는 생활인 것입니다. 변화와 옮겨 부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산 재료로 만듭니다. 산 재료들인 우리는 자라고 변화됩니다. 나는 많은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특히 얼마의 기간 동안 보지 못했던 성도들의 생활 가운데서 어떤 바뀜과 변화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고 있음을 인해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금과 은과 보석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나 사회단체가 아닌 하나의 유기체, 즉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직 변화된 사람들만이 몸 안으로 짜여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자라고 변화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몸으로 건축되어집니다. 이 유기적인 몸의 건축이 오늘날 주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